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경상북도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사드 포대 1개 포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군 측에 공유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엄정하게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발사대 반입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과 활동가 수백 명이 기지로 통하는 길을 막고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이 포함된 더욱 강한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두 정상은 이같이 합의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닷새 일정의 이번 콜롬비아 방문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게릴라 투쟁으로 생긴 상처를 위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보고타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콜롬비아가 평화의 길로 나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콜롬비아를 찾은 세 번째 교황이며 가톨릭 신도가 많은 남미 출신 교황으로는 첫 방문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콜롬비아의 이웃나라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사태에도 주목하고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호주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우편 투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호주에서는 다음 주부터 2개월 동안 우편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11월 15일에 나옵니다. 동성결혼 찬성 진영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편 투표가 동성애 혐오 여론을 유발할 것을 우려해 투표를 막아달라고 소송 두 건을 냈지만 호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투표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면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멜컴 텀블 호주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우편 투표에 참여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리브해 북부 섬들을 휩쓸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얼마의 중심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바람과 파도, 폭우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늦게 바하마 군도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285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 어마로 바부다섬에서 1명, 그리고 생 마탱섬에서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어마가 휩쓸고 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현재 100만 명이 전기가 끊긴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는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카탈루냐주 의회가 오는 10월 1일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기로 오늘 의결했습니다. 현재 주의회에서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 찬성 정당들은 주민투표 실시와 독립국가 수립에 필요한 법안들을 지지했습니다. 분리독립 결정이 주민투표에서 나오면 주의회는 48시간 안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했습니다. 카탈루냐주는 부유한 지역으로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스페인으로부터 이 분리독립을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이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의 자산 동결,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북 군사 행동은 미국의 첫 번째 선택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이 도발적이고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약 45분간 계속된 통화에서 북한의 현재 진로가 전 세계에 위험할 뿐 아니라 북한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추가 행동에 나서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가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도 자신과 100% 같은 의견인 것으로 생각하며 시 주석 역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이날 전화 통화가 매우 솔직하고 강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행동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군사 행동이 첫 번째 선택 방안은 분명히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 주석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의존해야 하며 대책을 종합해 해결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보여준 중요한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하고 효율적이며 압도적인 군사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매티스 장관이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5일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6일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미국과 미 영토 또는 미국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하고 효율적이며 압도적인 군사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화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커녕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매트 장관이 이날 오전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고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매트 장관은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더불어 세 나라가 동북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데 협력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장관과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도 6일 20분간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핵 관련 상황 평가와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두 나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가을 회기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총출동해 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대한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른 오후에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어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여름 휴회 기간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 군사해법 장전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 열렸습니다.
I think there is certainly a greater sense of urgency and concern based on the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s.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의원들에게 대북 정책을 보고했을 때보다 급박함과 우려가 훨씬 컸다며 지난 몇 달간 핵과 미사일 관련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베리 의원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정부 설명회와 비교했을 때 이날 의원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관심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pretty much the most united briefing we've had both in terms of the briefers and
설명하는 당국자들이나 의원들이 그 어떤 설명회와 비교해도 가장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통해 모종의 합의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에 참석한 다른 많은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at we're discussing is diplomacy. But it would be diplomacy backed up by these types of financial sanctions, which are now.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외교라며, 하지만 이에 더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융 제재가 외교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설명회장에서 북한에 대한 엄포는 없었다며 화염이라는 단어도 분노라는 단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ach of them is very professional, very measured in what they're saying and understands the stakes.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장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발언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지나친 수사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과 이날 설명회에 임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사이에 간극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맹과의 협의,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에서의 대응, 군사적 선택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토는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29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적 합의와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무시와 적대적인 행동들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토는 이어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기존의 유엔 제재를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길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과 불법 행동을 삼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전면적인 연대와 두 나라의 안보에 대한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이 자산 동결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도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이 명시됐다는 사실입니다. BOA가 6일 입수한 초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름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의 초안 배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 밖의 초안은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 액화 천연가스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안팎에서 거론됐던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결의안 초안에 실제 포함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이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한 해 수억 달러의 수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된 조치도 담겨 있습니다. 초안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기존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당장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초안에는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을 금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에는 이전 결의에 포함됐던 국제사회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사태 진전에 따라 중국은 안보리가 추가 대응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그러나 제재와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반의 열쇠일 뿐이라며 나머지 절반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행동은 어떤 것이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저지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건물 임대 사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건물을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ADR 방송과 타게스 슈피겔, 슈피겔 등 주요 언론들은 베를린 주재 독일 대사관 측이 대사관 건물 일부를 빌려 숙박업을 하고 있는 독일 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건물 일부를 임대해 시티 호스텔이란 이름의 숙박업소를 운영해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언론에 관련 문제를 매듭짓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이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호에서 모든 회원국이 북한이 자국 안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지난 2004년에 대사관 인력을 축소하고 난 뒤 남는 공간을 임대해 매달 약 4만 7천 달러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시티 호스텔이 위치가 좋고 숙박료가 저렴해 그동안 호황을 누렸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북결의 232호에 따라 북한 대사관 측에 임대를 중단하도록 수차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또 세금 납부 문제로 시티 호스텔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업체는 북한 대사관의 조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진행해온 영어 교육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수정된 영국 정부의 북한 여행주의보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 산하 영국문화원은 6일 BOA에 북한 영어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문화원 클로이 캠버리 언론 담당 국장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영국 정부의 북한 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이유로 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영국문화원은 북한과 논의하던 북한 내 영어교육 프로그램 기한 연장 논의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문화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영국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영어 교육 과정 개편과 교육 자료 개발, 영어 교사 강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북한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북한의 2개 대학과 2개 중학교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 주재하는 4명의 강사가 북한 내 7개 대학과 3개 중학교 영어 교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영국문화원이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서 교육한 영어 교사는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최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같은 위협은 영내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사소한 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가 북한에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지도부나 당국에 무리해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인 4명과 캐나다인 1명이 체포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 밖에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엿새 만에 사망한 사례, 미국인 김학송 씨와 김상덕 씨가 불분명한 위법 행위로 체포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특별보고서에서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원유 공급 중단 등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미 정보 당국자는 북한의 다양한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오늘 즉 7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주한미군 기지 반입을 끝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배치로 한개 포대 규모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사드에 관한 입장과 무기체계를 설명한 사실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정권의 반복되는 전략적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기로서 어떤 강점들이 있다고 설명을 했나요?
북한이 가진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매우 효율적이란 강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번의 격추시험에 모두 성공하는 등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가운데 요격 성공률이 가장 높다는 배경도 강조했습니다.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고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날아오는 탄도를 파괴하는 직접 충돌 파괴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패트리엇 체계를 보완하면서 여러 다층 방어 역량 강화에 이 사드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에는 환경과 효율성, 또 중국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한국에서 말이 많은데요. 그 때문인지 한국 정부가 합동 브리핑까지 열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국방부, 또 행정안전부, 환경부 장관이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연합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 체계의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주 기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고 하는데 부상자도 나왔다고요?
예,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이 4기를 추가 반입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성주 주민들 또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하면서 해산을 시도하자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충돌했는데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민 22명, 경찰관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이들은 없었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합동 브리핑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지역 안정을 회복하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한국의 여러 경제 보복 조치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번 배치 완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장수 주중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까지 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거듭 사드 배치 중단,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반응엔 신중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적극적 소통 노력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의 레이더와 미사일 모두 거리가 짧아서 중국 안보엔 위협이 되지 않으며 또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취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보 우려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서 근거 없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안보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 정보 당국자가 한반도 비상사태에 관해서 언급해서 관심을 끌었다고요.
예, 서울에서는 현재 6차 서울 안보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흘간, 그러니까 내일까지 행사가 열리는데요. 행사는 한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연례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미국 등 38개 나라 또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커스 갈라스커스 미 국가정보국 북한정보 담당관이 참석을 했는데 특별 브리핑을 잠시 가졌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비상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비상사태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적응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갑작스런 상황 변화가 빠르게 예상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스커스 담당관은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불편하고 또 모두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이겠지만 오판의 가능성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자세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토머스 버거슨 미 7공군 사령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을 중단하는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인 한국 정부는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지금은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연이은 도발을 볼 때 지금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더욱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란 얘기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의 서울은 오늘입니다. 김영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별도로 만난 건데요.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도록 공조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설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불편했는데요.
예.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두 나라 언론들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아베 총리는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한일 중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연쇄 도발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예, 연설 마무리 부분에 북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6차 핵실험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끝으로 1박 2일의 짧은 러시아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에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러시아 극동 지역에 $1,000,000를 투자하면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동방 경제 포럼에서 밝힌 계획인데요. 이 내용 먼저 알아보고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필리핀 경찰이 17세 미성년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살했다는 의혹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또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 DC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에 모인 동방 경제 포럼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인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 일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등 개최국 러시아를 비롯한 동방지역 주요 국가 정상들과 정부 관계자, 또 정재계 인사 2,5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시점과 맞물려서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각국 정상들 간의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해법이 세계 주요 언론에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이 북한 관련 대화가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요. 원래는 경제를 논의하는 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는 유럽에서 아시아 동쪽 끝까지 걸쳐있는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들이 몰려있는 유럽 쪽은 그나마 발전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극동지방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 러시아 당국의 오랜 고민이었는데요. 이 아시아 주변 국가들로부터 투자와 경제 협력 사업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연 게 동방 경제 포럼입니다. 올해가 세 번째 일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와 경제 협력을 끌어들이는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예, 개최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오늘 그 이번 회의를 결산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극동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요. 이 두 가지를 외국 기업과 경제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먼저 극동 지역 천만 달러 이상 투자자들에게 러시아 시민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러시아 당국이 설정한 선도 개발 지구나 자유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5년까지 보험금 특혜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특혜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선도 개발 지구나 자유항은 러시아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극동 지역에 만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말에요, 러시아 정부가 이 쿠릴열도 남쪽 시코탄 섬에 선도 개발 지구를 새로 조성 하는 이 총리령을 공포했는데요. 이 쿠릴 선도 개발 지구는 이 어업 중심 경제 특구입니다.
네.
먼저 러시아 업체가 74억 루블, 미화로 1억 2,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대규모 수산물 가공 단지를 짓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완제품 해산물들을 가까운 일본과 한국, 중국 등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단지 주변에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하도록 면세구역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고요. 오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두시설도 짓고 배가 닿는 곳에 수심을 더 깊게 만드는 자유항 공사도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선도 개발 지구에 외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지역 당국은요, 쿠릴열도 경제특구에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와 교섭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 업체들도 있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이 밖에 낙후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다양한 계획을 내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요, 극동지역이 확실하게 발전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병원과 유치원 등 기관을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밝혔고요. 또 푸틴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와 인재 육성을 위한 자원들을 극동지역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중에 이 참가국 정상 간의 개별 회담도 활발하게 열린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 간의 의견이 충돌한 점 눈에 띄는데요.
네.
아베 총리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강점 시절 끌려가 노역 등에 종사했던 이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을 했고요. 위안부 문제 역시 박근혜 정부와의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한 걸로 일본 공영 NHK 방송하고 마이니치 신문 등에 전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보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두 나라 국교가 정상화된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경찰이 10대 청소년을 사살해서 의회 청문회가 열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약 사범 단속에 나선 필리핀 경찰이요, 무고한 17살 고등학생을 사살한 뒤에 누명을 씌워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필리핀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필리핀 상원이 지난 25일부터 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속개된 청문회에서는요, 색안경과 복면으로 얼굴을 모두 가린 목격자가 출석해서요, 범행 경찰관을 지목하는 극적인 장면이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네, 어쩌다가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예, 필리핀 정부의 이 강력한 마약 단속 활동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마약 범죄가 필리핀을 망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에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약 범죄 의심자가 저항하면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과 일부 지역 민병대까지 부여를 했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대책을 두려워한 마약 사범들이 줄줄이 자수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재판 없이 즉결 처형식으로 숨진 사람이 3,500여 명에 이르면서 범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 초법살인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죄 없는 어린 청소년을 경찰이 사살했다는 거군요.
예, 필리핀 경찰이 지난달 16일에요. 루손섬 칼로칸시에서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키안 로이드 델로스 산토스라는 17살 소년이 필로폰을 가진 채 먼저 총을 쏴서 방어권 차원에서 사살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폐쇄회로 CCTV에 찍힌 영상에는 비무장 소년이 경찰관 두 명의 붙들려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고요. 후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경찰이 청소년을 사살한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은요,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에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마약 소탕 작전 중에 피살된 미성년자가 50명이 넘습니다.
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제임스 고메스 동남아 태평양 지부장은요,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돼야 이 끔찍하고 냉혹한 폭력이 끝나겠느냐면서 초법적 처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미국 정부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요. 또 이후에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필리핀과의 동맹관계는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일명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결국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15개 주와 워싱턴 DC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 주의 법무장관들이 어제 뉴욕 연방법원에 다카 폐지 중단 소송을 낸 건데요. 뉴욕과 워싱턴, 하와이,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주 등의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카 프로그램 폐지로 정당한 법 절차 없이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에서 추방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이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법무장관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잔인하고 근시안적이며 비인간적인 조처라고 비판을 하면서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중남미 이민자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카 수혜자의 상당수가 바로 이 지역에 온 이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아직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가 이 80만 명에 달하는 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아주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역시 법안 마련에 동참할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카를 폐지하기까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면 불법 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카 프로그램을 합법화하기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의원들이 못한다면 본인이 이 사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말로 인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다카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 재고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 프로그램이 원래부터 법으로 마련이 됐었다면 이렇게 폐지 논란은 일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요,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 개혁을 야심차게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요. 결국 후임 대통령이 폐기할 수도 있는 행정 명령으로 다카를 발효한 겁니다. 이 다카는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년마다 추방 유예 자격을 갱신해주는 정책인데요. 이 드리머라고 부르는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현재 80만 명에 달하고요. 다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미국에 오긴 했지만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이 미국이 모국인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카 프로그램을 이제라도 입법화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역시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도 이 다카 문제의 뿌리는 바로 국경 보안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국경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고 있고 결국에는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을 양산했다는 건데요. 국경 강화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1도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로 또 서해에서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8도입니다. 강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9도입니다. 해주는 맑고 최저 17도, 최고 29도. 함흥은 맑고 최저 15도, 최고는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장지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는 9도, 최고는 26도. 태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8도, 최고 28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7도입니다. 원산은 맑겠고 최저 19도, 최고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로,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가 유엔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북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갈루슈카 장관은 제3차 극동 경제 포럼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김영재 대외 경제상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북한 대표단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두 나라 경제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주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측에 몇 가지 협력 사업을 제안했고 러시아가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루슈카 장관은 북한의 제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이 포함된 더욱 강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두 정상은 이같이 합의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경상북도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발사대 반입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과 활동가 수백 명이 기지로 통하는 길을 막고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호주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을 묻는 우편 투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호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 주부터 2개월 동안 우편 투표가 진행되며 결과는 11월에 나옵니다. 동성결혼 찬성 진영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편 투표가 동성의 혐오 여론을 우발할 것을 우려해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호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투표에서 찬성이 우세하면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멜컨 텀블 호주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카탈루냐주 의회가 오는 10월 1일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하기로 오늘 의결했습니다. 현재 주의회에서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 찬성 정당들은 주민투표를 실시와 독립국가 수립에 필요한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분리 독립 결정이 나오면 주의회는 48시간 안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부유한 지역으로 문화가 언어와 다르다는 이유로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카리브의 북부섬들을 휩쓸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얼마의 중심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바람과 파도, 폭우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늦게 바하마 군도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285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 얼마로 바브다섬에서 1명, 그리고 생마탱섬에서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얼마는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남부 해안지대에는 이미 대피발 경보가 떨어졌습니다. V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